이제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받고 난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1장 10절 18절에서 나오는 주 내용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어떠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가를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깨닫고 반응한다는 측면에서는 오늘도 우리도 똑같이 말씀을 읽고 반응하는 측면에선 이러한 반응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을 읽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하는 삶은 말씀이 구심점, 중심이 되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삶은 한마디로 말씀이 통치하고 다스림을 받는 삶, 공동체임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은 이 교회라는 이 교회 단체가 인간들이 모여 있지만 결코 교회는 인간 중심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요.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10절에도 보면 이해라는 말이 있죠. 이해라는 말은 무슨 것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앞에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이에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뜻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호수아만의 삶이 아니고, 이것은 여호수아 시대 그 백성들만의 삶이 아니라 이의 삶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이에 그 말씀을 붙들고 반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시대에 살던 사람들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경은 절대적 진리 아닙니까? 성경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라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죠. 차라리 매거진이나 잡지나 소설책이나 시사 전문지나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삶 속에 교훈을 받는 게 낫지, 절대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진리의 말씀을 그 당시에 여호수아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에 그 말씀에 따라 그대로 그 말씀 받았기 때문에 이에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명령, 그의 뜻에 반응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에 말씀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에 이에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에 어떻게 반응하냐? 여호수아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자기가 이제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명령 받은 바를 이제 명령합니다. 이 명령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끝나는 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명령합니다.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 여기에서는 인간의 명령이 아닌, 단순히 여호수아라는 사람으로부터 나온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명령이다. 그래서 그 명령을 가지고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사람들한테 두루 다니며 그 백성 명령하게 이릅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무엇을 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준비하라, 이제 들어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갈 것을 알고 지금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너희들이 지금 해야 할 바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해줘요. 이 명령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여호수아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기가 1절에서부터 지금 9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을 줄 것이다. 기업으로 너희 밟는 모든 땅이 너와 너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대로 그 명령을 이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먼저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명령을 순종하고 그 명령을 또한 사람 백성들한테 시행합니다. 시행하도록 전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전달하고 난 다음에 그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명령을 따르도록 설득을 해요. 설득하도록 이제 사람을 보내서 유사라고 하는 사람 지도자들 관리들을 보내서 구체적으로 사람들을 설득하고 진중에 돌아다니며 그 백성 관리들을 통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득하는 이 말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바는 이렇게 진중에 두루다니며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니라.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똘똘 뭉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약속의 땅으로 이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이 사명, 이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이 유대 공동체가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 모든 이 사람 백성들의 이 구심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땅으로 들어가야지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된 이 말씀의 구심점, 말씀이 그들을 중심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구심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구심점이 되어야 돼요. 인간의 생각이 구심점이 되면 안 돼요. 인간의 사상, 인간들이 우리 이 교회를 구심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커뮤니티,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 아닌 다른 것들로 자꾸만 구심점이 되게 되면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교회가 인간들이 하는 그런 소리들,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색깔들을 반영하게 되고 자꾸만 교회가 교회 같은 모습이 아니라 세속적인 모습들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 없는 굉장히 세속적이 돼요.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현대 교회들은 굉장히 세속화됐다. 물질 만능적이다. 뭐 세속화됐다는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구심점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I don't care.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서 구석구석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자기들을 움직이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이 이끌어서 한 공동체에서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목적 공동체, 목적의식이 없어요. 여기서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한 목적으로 똘똘 뭉칩니다. 목적 공동체가 되면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한 목적을 지향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거죠. 모두 다 가나안을 향해서 나간다. 그래서 양식도 준비하고 지금 요단을 건너고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땅으로 나가길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똘똘 뭉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말로 된 거예요?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말이라는 건 그의 말이 아니었죠. 하나님부터 바른 그 말을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설득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삶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곳곳에 사람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준중에 이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받은 자의 삶 깨닫고 반응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구심점이 되어야 돼요.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참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문제도 뛰어넘고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구심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이 돼서 그 중심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이끌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목적의식이 생겨요. 주님 안에서 한 목적을 지향해서 나갑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서 어떻게 주님을 향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들이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뭐냐면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도 있지만 말씀의 씨로 인해서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목적을 지향해서 그 목적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한 목적 공동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구심점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한 공동체 뿐만 아니라 이제 한 공동체 의식을 가져요. 말씀이 구심점이 되면요, 이제 공동체 의식을 가집니다. 근데 이 공동체 의식이 그냥 공동체 의식이 아니라 하나 됐다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게 되죠. 말씀을 따라가게 되죠. 그럴 때 깨지는 현상이 끼리끼리가 깨지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것이 깨지는 거예요. 서로 상반된 어떤 의견, 충돌,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없어지고 제거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력이요 소망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뭡니까?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이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이 하나의 구심점이 돼서 중심으로 될 때 하나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나가게 될 때 백성들이 정말 하나가 되는 이 한 공동체 지체의식을 갖습니다. 이 하나 됐다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됐다는 이런 이 지체의식 하나 됐다는 이 의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 됐다는 공동체의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어떤 한 커뮤니티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 공동체의식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한 교회를 섬기지만 한 교회를 섬겼다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우리가 다 똑같은 우리가 다 이 성경이 그랬어요.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이 지체는 뭐라고 하냐면 파트예요. 다른 부분.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이다. 몸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 우리는 다 이 지체가 다 다르지만은 이 예수님의 몸,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다. 우리는 다 붙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머리에. 그래서 이 많은 지체들이 한 공동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로 지체는 다르지만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의식을 지체의식을 한 지체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분명히 지체는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런 말 있어요. 나는 발이다. 나는 발이기. 나는 눈이기 때문에 나는 뭐 다른 걸 달라고. 눈과 발이 서로 다른 것을 원하고 서로 다른 것을 주장하면 어떻게 그 몸에서 붙어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발. 발이 원하는 거, 손이 원하는 거, 손이 이 음식을 먹고 싶은데 나는 먹기 싫어, 나는 지금 다른 걸 하고 싶어, 걷고 싶어, 뭐 이 몸이 이 지체가 다 각기 따로 논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은 한 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는데 이 지체들이 다 각기 노는 거예요. 한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은 이건 필연적입니다. 필연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가 달라도 같은 지체가 돼요. 같은 지체 의식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같아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까 11절까지는 이스라엘 전체 족속들한테 말한 말입니다. 근데 이 12절에 이제 하나 되는 지체 의식을 누구한테 말하는지 우리가 그걸 잘 봐야 돼요. 이 르벤, 갓, 므낫세 지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르벤 지파, 이 사람들은요 벌써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 건너기 전 요단 동편에서 어떻게 됐어요? 자기 기업을 다 얻었어요. 다 거기서 뭐 시온 왕 뭐 그 거기 그 요단 건너기 전에 벌써 좋은 땅이 있던 걸 알고 모세한테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줬어요. 땅 분배를 기업을 받았습니다. 이 분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 분배받은 사람들한테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권면합니다. 13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는 그 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4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벌써 그들에게 준 땅이 있었어요. 요단 이쪽 땅이라는 것은 동쪽 땅이었습니다. 머무르냐, 너희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벌써 거기서 땅을, 좋은 땅을 자기들이 받았습니다. 근데 이 땅을 받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모세한테 이 백성들이, 이 세 지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땅을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보면 너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것이고 잘못한 것이다. 가데스 바나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걸 기억하지 않느냐? 너희 선조들이 불순종한 것을 기억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기업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 가족과 식솔들을 여기다 가축들을 다 내어놓고 우리가 다른 형제들과 따라서 요단을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제들이 다 기업을 얻을 때까지 우리가 먼저 그들 앞서서 무장하고 그들 앞서서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형제들이 다 땅을 얻고 기업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요단 동편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른 형제들과 싸운 곳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사실 이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이 전체가 다 가나안 땅이죠. 이 땅을 주신 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엇을 말했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짐했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먼저 자기들이 기업 분배를 받고 또 어떻게 내가 그 다른 족속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것까지 다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속했어요. 그렇지만 자기들이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달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신 거예요. 요단강 건너기 전에 벌써 그 땅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자기 땅을 이미 받았어요. 기업을 받았어요. 이 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 르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 이 세 지파는 다 자기 땅을 이미 요단 건너기 전에 다 자기 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이 다른 족속들과 지파들과 더불어 먼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했지만 이미 땅을 기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모세가 죽었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새로운 리더로 지도자로 등극해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말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제 우리 못하겠다. 이제 약속을 못 지키겠다. 이제 우리가 땅을, 우리는 다 기업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같이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번복하고 우리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지파 중에 이 세 지파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반란이에요, 반란. 그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하나 되지 못합니다. 한 공동체가 아니라 완전히 이 사람, 이 세 지파 때문에, 이 세 지파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한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왜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 세 지파 사람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얘기하느냐 하면 그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문제가 소지가 있는 사람, 요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 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다른 형제가 안식하고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너희들도 그들 앞에서 헌신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죠. 약속의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분란의 소지를 있는 사람들한테 희생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기업을 땅을 받았기 때문에 난 이제부터는 이제 다른 지파들이 이제 전쟁 가난 전투하는데 잘못하면 거기 가서 가난 전투하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죠. 전투하는데 사람이 안 죽겠어요? 다른 지파들이 다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기 가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희생 못합니다. 그냥 우리는 여기 이미 요단강 저편에 동편에 우리가 땅을 기업을 얻었으니까 이곳에서 그냥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우리는 절대 우리는 한 공동체를 우리가 해치거나 우리가 한 공동체가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 있겠어요. 그럴듯한 논리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약속을,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내가 여기가 이제 민수기 32장 34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약속, 모세한테 했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공동체고 그것이 그 한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의 모습, 헌신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공동체 의식을, 말씀으로 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면요, 희생이 따릅니다. 헌신이 따릅니다. 그 여기 있는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루벤, 갓, 므낫세 지파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 기득권이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미 자기들이 기업을 잇고 자기 그 땅도 받았죠. 가축도 있죠. 이제 자기의 기득권을 자기가 계속해서 주장하면 이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도 포기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목적을 향해 나갈 때 그때 온전히 희생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가나안 전투할 때 막 다른 지파들 앞서서 자기들이 무장하고 앞서가지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루벤 지파 사람들, 이세 지파 사람들 이 지파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이제 땅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막 무장하고 나갑니다.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자세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자기 자신을 철저히 그 한 공동체 안에 그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자기 자신의 생각과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교회가, 그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요. 이 아홉 지파들, 열두 지파 중에서 이 아홉 지파들은 지금 기업이 없어요. 땅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다 나름대로 하나 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세 지파는 지금은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땅을 얻었으니까. 그렇지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면 이건 분파주의예요. 이건 완전히 이기주의죠.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소지가 있는 이 사람들한테 말했을 때 이 사람들이 기꺼이 자기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렇게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지체의식을, 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헌신하게 될 때 나오는 반응이, 마지막 반응이 16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한 것을, 여기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다. 명령하는 거 다 행한다고 합니다. 뭐예요? 리더자한테, 지도자한테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명령한 대로 명령하신 것을 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 그것이 가나안 전투에서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가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기꺼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설사 사람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 한이 있자라도 싸우겠습니다. 가나안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순종하겠다는 거죠. 17절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느니라. 18절에는 순종할 때 어떤 순종이냐, 절대적인 순종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걸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의 말한 대로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절대적 순종이에요. 상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 순종하지 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절대적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리더한테, 하나님이 세운 리더자한테, 하나님의 종한테 하는 순종입니다. 제가 사실 이런 부분을 언급하기에 좀 그럽니다. 왜냐하면 들으면 이거 뭐 저한테 순종하라는 것 같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서는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이 없어요. 인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것과 인간 지도자한테 순종하는 게 차이가 뭐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언급된 게 구약이나 신약에서 똑같이 인간 지도자한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종하라.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복종하라는 말이 되게 싫어해요. 비굴하게 생각하고 뭐 권위적이라고 생각하고 위에서 짓누르고 군림하고 그리고 아주 그런 말을 하면 목사가 정말 권위주의고 아주 그냥 아주 억누르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종한다, 순종한다는 걸요, 여러분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비굴한 관계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게 기분 나쁜 거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저한테 인간적으로 비굴하게 굴복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제가 왜 그걸 강요하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성도님들한테 저한테 순종하라고 제가 말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저한테. 근데 순종하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인간적으로 비굴하게 굴복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목회자한테 순종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요 목회자한테 다 순종합니다. 왠지 아세요? 목회자한테 순종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목회자한테 비굴하게 막 굽히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 현대 사람들이 이 목회자한테 순종한다는 걸 totally they don't understand what they mean.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비굴하게 막 굴복하고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전투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전투에서 하나님의 말씀 받은 대로 그대로 청사진 그대로 전달합니다, 백성들한테. 그래서 그대로 전달해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싸우는 거,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 그거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라고 표면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말하는 그런 어떤 전투에 있어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을, 그 명령을 나는 하나님한테는 순종하지만은 여호수아가 말한 거는 듣지 않겠다, 따르지 않겠다, 이러면은 그 전투에서는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순종하는지를 가르쳐준 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갈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승리의 관건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한테 비굴하게 막 굴복 그게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도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뭐 장로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게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목회자에게 순종하는 게 여러분 성도님들이 목사한테 막 비굴하게 막 굽히고 순종, 그게 아닙니다. 그럴 분도 없지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목사한테 순종한다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막 비굴하게 막 이러긴 순종이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이렇게 합니다. 재직회 때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니면 모든 성도들한테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수양회를 갔습니다. 정교회 수양회를 갔습니다. 매일 우리가 다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 통독을 합니다. 필사를 합니다. 그리고 구역을 이렇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이 발표되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님이 알잖아요. 근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목회자한테 목사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발표되었고 이것을 다 아는데 만약에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전화가 가지고 반대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잘못됐다는 거예요. 토를 탈면서 다 하나 걸고 따지고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성도님이 있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있다는 게 아니라 있다면 겉으로는 저한테 막 너무 잘해 주세요. 막 나이스하게 잘하고 예예 목사님 막 하지만 뒤에서 전화 거신다든지 뒤에서 막 그거 잘못됐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따지는 성도님이 있다면 그건 지금 목사의 어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거부한다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목회자한테 순종한다는 게 저한테 뭐 인간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공식적으로 어떤 일이 되어지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따르는 거. 설사 이해가 되지 않고 왜 그렇게 될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래도 기꺼이 이번엔 좀 희생하고 좀 이번엔 좀 내가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따르고 협조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종한테 하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순종이 아니라 그것은 사실 하나님한테 하는 순종이에요. 저는 어떤 하나님을 세워준 대리인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 그걸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잘 이해하시면 이게 리더한테 순종한다는 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그런데 오늘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목회자도 이것을 잘못 악용하고 이것을 오버해서 목회자가 막 권위주의로 치닫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목회자가 잘 뭘 플랜을 하는데 잘 안 되니까 자꾸만 필요 이상으로 막 권위주의를 내세우고 막 하다 보니까 그게 무리가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랑 부딪히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잘 깨달으시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무슨 교회 일을 했다라고 정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는 것이 한 몸 일은 공동체 지체의식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하기로 했어요. 너나 해라. 니나 해라. 뭐 이런 식의 뭐 그런 의식을 가지고 나는 상관없다. 막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이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런 거예요? 리더한테 순종하라. 목사한테 순종하라. 말이 그렇게 성경에 나오냐면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게 되면 교회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실현이 안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 보세요. 얼마나 거기 느헤미야 나와 있는 그 성도들이 느헤미야한테 개인적으로 막 복종하고 막 비굴하게 막 잘하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일사불란하게 맡겨진 일을 착착착착 해나가잖아요. 그게 리더한테 순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이뻐하는 성도님이 어떤 성도님인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목사한테 막 잘해주는 성도님 그런 성도님 좋아할까요? 때마다 뭘 주시려고 하고 막 뭐 이렇게 잘하시고 이런 성도님을 목사가 좋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어떤 성도님을 이뻐할지 아세요? 좋아하는지 아세요? 교회 나와도 묵묵히 아무것도 안 해도 그리고 막 목사님 저는 목사님한테 순종합니다 막 잘하려고 저는 그런 성도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막 겉으로 막 순종하려고 하는 거 묵묵히 조용히 오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발표하고 뭐 이렇게 잘 하자고 합시다 할 때 묵묵히 소리 없이 협조하시고,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왜 이렇게 됐나 할 때도 그냥 따지지 않고 그냥 요번에는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기꺼이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생활에도 보면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명히 제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성도님들. 아니 인간 단체인데 그게, 아니 하나님의 공동체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드는 것까지도 좀 이렇게 좋게 보시면서 그냥 소리 없이 그냥 기꺼이 따르고 협조하는 거, 그런 성도님이 가장 제가 보기에는 이쁜 성도님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가장 귀하고 이쁜 성도님입니다. 개인적으로 막 잘하고 그런 거가 목회자한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막 개인적으로 잘하는 거 목회자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매일매일 읽는다 더 기뻐해 줍니다. 더 기쁩니다. 더 귀하고 소중합니다. 요번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정규 수련하는데, 수련에 하기 힘들어요. 뭐 하루 가서 자는 거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좀 희생하고 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예입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뭐 하기로 하겠다. 불만이 있어요. 이건 뭐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요번에 희생해보겠다. 이러고 협조하는 거. 얼마나 귀한 성도님이고 얼마나 이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종으로 불러서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만약에 그런 거 이렇게 할 때 저한테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한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군림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한테 인간적으로 복종을 바꾸지도 싶지도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교회에서 뭘 하기로 다 했잖아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한테 순종이고 그게 진정한 목회자한테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신다면 오늘날 참된 순종이 이게 기분 나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시는 이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